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정선물입니다.
한지연입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좀 AI, 반도체 이쪽으로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증시의 핵심 뭐 신데렐라 뭐 주인공 역을 네. 하는 종목들은 방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사이즈도 커졌고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방산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산이 정말 사이즈가 커져서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방산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방산 수주 잔고가 한 100조가 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이 원래 한 10위권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4강에 가겠다가 네. 정부의 어젠다입니다.
네. 지금은 한 몇 위 정도 됐는지
지금은 한 6, 7위 정도?
아, 오, 7위. 엄청 많이 왔네요.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수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나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같이 고도 성장을 한 어떤 나라들이 끼기가 어려워요. 아주 단순하게는 1, 2차 대전의 승전이나 패전을 거치지 않은 국가. 저희는 사실 식민지배까지 있었던 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런 국가가 약진을 해서 50년, 60년 만에 수출을 이루는 거는 없어요.
네. 아, 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폴란드, 수출국이 폴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랑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이 만났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이제 5대 시중은행과 또 뭐 수출입은행, 산업기여은행 부행장들이 모두 동행을 했어요. 이게 흔한 일인가요?
네, 당연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뭐 수출한다고 하는데 은행장들 대동해가지고 가는 건 좀
맞아요.
예, 굉장히 네. 특이한 일이죠.
네. 네, 일단 그분들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네. 국내에서 여러 금융계통들에 대해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한 국가에 가서 네. 뭐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없던 일이고요. 그만큼 지금 수출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정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 사활을 걸었다 분위기 이 정도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폴란드가 어떤 무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 어떤 규모로 원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되짚어 보면 2022년에 네. 전쟁이 발생을 했고요. 그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반러시아 감정들이 정말 커요. 밥은 안 먹어도 무기는 사자.
그 정도인가요?
네.
폴란드 위기감이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카친 대학살 같은 아픈 과거들이 있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공격들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고, 그 감정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밥보다 무기예요. 그 상황들은
많이 불안하겠죠.
네. 네, 실제로 폴란드에 많은 무기가 뭐 공식적이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다 갔어요.
그렇죠. 자기네 무기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건네준 셈인 거죠.
네, 결국 이제 동맹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본인들이니까요. 그냥 자국산 무기도 비어 있고 거기에 또 장기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무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건 급하고 크고 뭐 강한 거죠. 그래서 뭐 세분화에서는 22년에 기본 계약을 맺었었고 네. 그때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와 기본 계약을 맺었고요.
네, 그 네. 기본 계약의 규모들이 이제 언론상에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보면 이제 경공격기 F-15 같은 거 한 50대 가까이 하고
네.
전차 탱크가 특히 많이 쓰였거든요. 전쟁에서 네. 부각됐고 한 천여 대 정도. 그리고 자주포를 한 600대 정도.
네.
그리고 천무 뭐 한 200대. 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니까 나눠서 계약하고 있는 과정이고 1차 계약들이 돼서 지금 출하가 돼서 폴란드에 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계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워낙 뭐 큰 사이즈 처음에 큰 그림은 그려놓고 이 정도를 우리가 계약하려고 한다 그러고 실질 계약은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은행장들이 가고 뭐 이러는 거죠?
네, 이 금융 지원이 수출할 때 뭐 관행적인 부분도 있는데 방사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이 국가에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출 국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긴 해요.
또 최근 뭐 정부도 2조 원 출자하겠다,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2조가 네. 뭐 그런 현물 같은 거.
아, 그 현물이군요.
네, LH 같은 걸로 이제 네. 자본을 메우고 늘어날 수 있는 거는 2조를 자본을 늘리면 뭐 100조에 15조니까 2조를 기준으로 하면 한 14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폴란드 막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걸로 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는 네. 게 그냥 수출은행만 가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장도 같이 가고 여기저기 다 연계를 한 게 이게 수출은행이 주도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또 폴란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다른 국가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진출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뭐 MOU도 그 관련된 거를 이제 계약 이렇게 체결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은행들의 인허가가 중요한 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인가요?
네, 일단 현지의 지점을 개설하고 네. 협의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인허가들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뭐 다 잘 되고 있어요. 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니 애초에 뭐 이게 수출입 은행 자본 비율 때문에 지금 이게 금융 지원이 어렵다고 했을 때 애초에 그냥 민간 은행들이 나서서 했었으면 더 빠르지 않았었나요? 이거 법까지 바꿔서 막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유가 있나요?
수출입 은행은 이익 집단은 아닌 거죠. 공기업이기 네. 때문에 줄 수 있는 마진 한도가 있는데 시중은행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자율을 받을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비싸군요. 일반 네. 시중은행으로 통해서 그런 걸 하면은.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시중은행의 그 많은 인프라를 관리하고 하니까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또 국가 간의 사업이니까 요구하는 이자율이 있을 텐데.
네. 네, 거기 저렴하게 하고 싶은데 시중은행들이 그렇죠. 들어오면 이게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 지금 자본이 워낙 시장에 많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그래도 요거는 정부 사업이니까 조금 안전하다는 게 있으니까 약간 낮추려는 니즈는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약간 이제 악유가 있는 거죠. 뭐 수출은행은 좀 더 낮추길 바라고 폴란드 낮추기 바라고 시중은행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한국 방산업체들의 뭐 역량상 이걸 잘 할 거고 폴란드도 뭐 잘 이행할 거라고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비즈니스가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장기에 대한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채무 불이행 같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금리를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 이제 조율하는 것들이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정부가 14조 원 지원한다는 거는 요 폴란드 계약에만 요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당장 2-1 계약, 2-2 계약 이렇게 현업에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2-1은 뭐예요? 1차 계약을 1-1, 1-2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네. 계약인가요, 이거는?
요 이제 22년에 나왔던 기본 계약의 큰 틀에서 네. 1차, 2차를 나눈 기준은 급하니까 빨리 갖다 줘라고 네. 얘기하는 게 1차 계약이었고요. 네. 그다음 물량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화해서 생산도 하고 기술 이전도 받고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게 큰 틀에서 1, 2차 계약에 나눠진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계약은 빨리 필요하니까 당장 갖다 줄게 하면서 지금 물량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2차 계약은 기술 협력이나 뭐 현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에 대한 협력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당연히 논의가 길겠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이게 너무 길어지면 서로 간에 피해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그러면 2차 계약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또 추가로 갈 물량들을 일부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아, 이 2차 계약의 일부를?
네. 그거를 2-1 계약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2-2 계약은 폴란드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추가적인 협력하는 것들을 다 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씀하신 14조가 쓰이는 건 2-1 계약을 맞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는 더 필요해요. 한 30조 뭐 추가로 더 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지금 할 것도 빨리 못하고 있으니까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어차피 민간 업체가 그 국가에다가 무기를 파는 건데 물론 정부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만은
두 가지예요. 직접적인 대출을 하는 게 있고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게 있는데요. 네. 둘 다 약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뭐 직접 대출을 하려니까 한도가 부족하고 보증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법도 전체에서 한 35%만 할 수 있게 네. 그 채무 보증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50%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하더라도 이 전체 규모에서 수출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지 그동안은 됐고요. 이것도 이제 풀었고 그러면 시중은행이 지원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보증도 하고 직접적인 수출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이렇게 뭐 지분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규제들을 좀 이렇게 열어줘서 이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네. 그렇게 간다는 얘기군요.
네, 직접 수출도 있고 그 채무 보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화가 굉장히 큰 이슈인가 봐요.
현지화는 큰 이슈예요. 네. 모든 그 국가들은 이거를 수입할지 현지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뭐 수입에 의존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거나 자국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현지화를 하면은 그 고생을 해야죠. 현지화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비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하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수출하는 국가가 개발비 같은 것들을 현지에서 어느 정도 다 녹였기 때문에 당장은 수입하는 게 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요. 근데 뭐 현지화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술도 습득하고 또 본인들도 수출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규모의 국가에서는 이 현지화랑 수입이랑을 다 병행을 해요. 우리나라도 수입 많이 하거든요. 그 현지화한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도 요구도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한화가 뭐 거기다가 브랜치를 설립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미 그렇게 되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내만에 요거는 조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R&D 센터인 거죠.
네. 법인 같은 개념인데 네. 거기서 이제 사업 협력하고 뭐 세부적인 조율할 게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들 협력하는 곳으로 쓰고 있고요. 공장을 지을지 말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일 텐데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계약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모델이었는데요. 네. 이 K9 자주포 그 계약한 건 전량 한국에서 이제 만드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아마 폴란드 현지 공장을 짓는 협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거기서 이제 뭐 메이드 인 나토를 내세우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나토를 이렇게 전략으로 내세운 이유가 뭔가요?
일단 유럽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2022년의 전쟁 이전에는 뭐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뭐 독일을 중심으로 보면 반성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많았고요. 군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오고 나니까 이 전면전을 보고 나니까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군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나토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메이드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서 네. 생산을 하고 나토도 그런 움직임이에요. 다만 여기에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질문들 중에서 그러면 메이드 인 나토로 갔을 때 한국이 배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뭐 나중에 있을까 말까 하고 당장은 나토의 무기를 생산할 체계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뭐 한 5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한국 무기가 배척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아, 공장을 세우든 말든.
네, 공장을 세워도 같이 설립을 해야 되고 네. 한국 무기는 당장 필요하니까 네. 여전히 각광을 받겠죠.
그렇지만 뭐 일자리나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좀 더 낫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얘기가 약간 다른데 네. 어차피 현지에서 그 만들고 생산할 거 물량이라고 하면 네. 한국에서 주요 부품들이 나가는 거니까 뭐 여기에서도 당연히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뭐 마냥 이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소요도 있고 다른 지역들 소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국에서 다 감당하기보다는 전 세계 국방 예산이 한 해 2,000조거든요. 한국은 60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2,000조 시장에서 감내해야 되는 거를 생산량, 뭐 캐파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그걸 두 배, 세 배 늘려서 그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적정한 생산량을 갖고 있고 그 현지에서 협업을 하면서 늘려가는 게 오히려 더 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뭐 하나가 폴란드에 R&D도 짓고 또 뭐 생산 공장도 뭐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좀 더 유럽으로 좀 더 뻗어 나가려는 뭐 그런 기초를 다지기 위한 뭐 초석을 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이 K 방산을 좀 이 심하게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뭐 노르웨이 같은 곳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나토의 견제가 되게 심했어요. 결국 잘 안 되긴 했는데 근데 그에 대한 반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폴란드에 실제로 한국 무기가 도착한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22년 8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22년 11월 달에 물건이 도착을 했어요.
요새 집에서 직구해도 한 달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거의 직구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네.
그게 뭐 세 달만 어떻게 물건을 만드냐.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 또는 중간에 약간 대기하는 물량들을 빼서 먼저 갖다 줬어요.
네.
이런 대응력이 없거든요. 뭐 단순 비교로 해도 다른 경쟁 국가들은 3년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3년 걸릴 걸 석 달 만에 한 거네요.
네. 그 대응들을 보는 거죠. 심지어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뭐 지금 무기 체계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걸 양산한 경험들 뭐 지금 체계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기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좋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니까 주변국들로 조금 퍼지는 분위기고요. 뭐 나토에서 이제 나토의 무기 체계들을 이렇게 계속 상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건 장기적인 어전대예요. 유럽은 정말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유럽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장기 과정에서 지금을 봤을 때는 한국을 배척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지금 당장 수요 맞춰줄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뿐이다. 이 얘기는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데는 한국뿐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
네, 이 무기는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라서요.
네.
그냥 유연 생산 체계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미국이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3년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이렇게 막 쏠려서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방산 예산이라는 건 GDP 성장률에 연동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 무기 체계들도 아주 수십 년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에 다 바꾸고 한순간에 예산을 다 넣고 하는 건 폴란드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고 보통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늘려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어야지 하는 건 정말 전쟁 상황인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내가 이 정도로 규모를 유지하니까 이 정도 잔고를 갖고 있고 이 정도로 너네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관행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떼돈을 버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단시간에 그치는 상황이고 그다음부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네. 수주가 들어왔고 그게 이제 매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률로 돈을 벌게 될 텐데 네. 지금은 떼돈을 번 건 아니에요.
아, 떼돈을 벌자 하고 계약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계약을 한 거죠. 그래 그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될 텐데 네.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방산업체들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네들의 합산 매출이 작년으로 했을 때 대략 한 뭐 30조가 조금 안 돼요.
다 합쳐서?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방산이 아닌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 업체들, 우리 네. 방산업체라고 하는 뭐 네. 카이 같은 회사들도 사실 민간도 있고 이러니까.
네. 카이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들어간 민간 비행기의 부품들을 만들거든요. 네, 동체도 네. 만들고 날개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거 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CCTV 같은 것도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유명해요. CCTV가.
아, 그래요?
네. 네. 그래도 뭐, 그리고 뭐, 각종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제거하고 나면 네. 거의 방산 매출 한 50에서 60% 정도예요.
그러면. 한 15조?
네, 15조 정도. 네. 그 다섯 개에서 그렇고. 그 중에서도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3조에서 4조?
이게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잔고가 지금 2년 동안에 거의 40조, 50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 벌 일은 계속 장기간으로 되는 거죠.
4, 50조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매출 인식을 하게 된다.
계속 네, 따박따박 그렇죠. 들어오는 거네요. 이제 네. 우리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네, 어떤 네네, 문제만 없으면. 네, 그래서 지금 방산주를 주목하고 좋게 생각하는 건 이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수주가 계속 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 논의한 것처럼 은행들이 수출은행이 지원하고 하는 게 이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더 쌓이면 쌓일수록 더 긴 시계열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수주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드는 불안감은 우리 이제 수주 산업이 수주 막 했다가 예,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수주였다. 알고 보니 저가 수주였다. 뭐 알고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뭐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22년에 전쟁이 났을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 종전이나 정전, 그러니까 휴전 또는 뭐 그렇게 되면 재건 이슈가 있을 테고 뭐 그런 쪽에 대한 투자 문의라든지 이게 종전이 됐을 때 지금 계약한 무기들을 뭐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되게 안타까운 점은 그 22년 이후에 지금 2년간의 상황을 보면 전 세계 안보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마스랑 전쟁을 그렇죠. 하고 있고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에 물대포를 계속 쏘고 있고 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인 분위기고요. 네. 우리나라야 수출이 많이 하지만 전 세계 상황들은 계속 안타까워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76개국에서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4월에 총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두 국가가 주도를 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방산업체들이랑 얘기해보면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랑 협의가 가능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국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자유롭다는 게 나는 그냥 안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적게 투자해도 될 거야라는 게 지금 없어요. 어떤 회색 지대에서 그냥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2년 전쟁을 기점으로 보통 한 국가 예산이 세워지는데 1년이 걸리니까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 예산들을 계속 편성을 했고 이게 폴란드 같은 경우에 22년에 전쟁이 났는데 22년 8월에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 건 이례적인 거죠.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그 해에 전쟁이 났는데 그 예산은 21년에 편성이 됐을 텐데 네. 갑자기 그 대규모의 계약을 한다는 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정상적이라 하면 그 사례를 바탕으로 23년, 24년의 예산을 반영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일 텐데 네. 그렇게 보면 다양한 국가들이 그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폴란드 사례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랑 계속 협력을 하면서 이 수출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방산 산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네요.
그렇죠. 네, 안보 불안이랑 지금의 상황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뭐 이제 폴란드 쪽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몇 국가들이 무기를 좀 많이 사가 비싼 것들을 좀 사갔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쪽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들 혹은 뭐 중동 이런 데가 주요 시장이 될까요?
네, 일단 그쪽은 뭐 계속 확장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폴란드를 보고 주변 국가들도 아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케팅 기능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랑 협의가 늘어나고요. 뭐 루마니아라든지,
네.
뭐 체코라든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유가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네.
중동 국가들의 재정 상황들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기 확충 수요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동이랑 외교 관계가 되게 좋아요. 과거에 뭐 70년대 건설에 대한 그 경험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봤을 때 한국의 모델이 되게 좋아요. 오일이 있지 그네들의 산업을 확장해 나갔을 때 어떤 모델로 가야 되냐 했을 때 한국이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이 그네들이 봤을 때는 되게 담고 싶은 모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협의들이 늘어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이랑 가깝고
네.
지리적으로는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네.
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리 외교로 균형 외교를 해온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세계가 평화로웠고 지금보다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에 제약받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무기랑 경쟁하는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뭐 LRG 넥슨 무기 같은 게 있는데
네.
이스라엘 국가가 중동에는 이미 못 팔죠.
아, 그렇죠. 굳이 이스라엘에서 안 살려고 하겠죠.
러시아 무기가 이제 사방에 가까운 국가들한테 못 팔죠.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 가까운 나라에 팔 만한 나라가 별로 없군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를 예를 들어도
네.
인도는 러시아랑 방사는 가까웠어요. 경제적으로 미국이랑 좀 더 가까웠고요.
네.
근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속 러시아 무기 체계를 유지할까에 대한 고민 있죠. 근데 한국은 그 제약이 없어요.
아무데나 다 팔 수 있는 그런 아주 네. 좋은
실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립이에요.
그러네요. 방산에 있어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중동의 몇몇 국가에 미국의 첨단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뭐 팔겠다 그러면 미국이 안 돼 이러지는 않겠죠.
중동을 보면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동의 수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중동의 유가가 안정돼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거기에서 이란이 말을 안 드니까 제재를 하지만 거기에서 중간 가교 역할로 한국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립적 지위가 수출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상황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돌아가네요. 전체적인 그림이.
네. 뭐 기능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에서
네.
상대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좋은 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일단 전쟁이 다 하루아침에 다 평화주의자가 돼서 전쟁이 종식된다. 뭐 이거는 방위산업에게 뭐 전 세계적으로는 좋지만 방위산업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일 거고
뭐 실적이 단계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생각지 않은 뭐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관계 마찰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아주 지금 상황에서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 우리 방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기엔 너무 갈 길이 먼가요?
아니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국가의 역할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뭐 그런 게 방산 수출이나 원전의 수출 이런 걸 텐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이게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가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 방산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내수 생산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비를 녹였고 그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의 부가가치도 크고 수출하는 그 국가랑 관계에도 혈맹이 되어가요.
아, 그렇죠. 일단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뭐 공간 회의라든지 수출 국가들의 전략 회의들을 하거든요. 그 무기 체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원자재 개발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다른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다양한 비즈니스를 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방산이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산의 수출 규모로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 산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파트장님 방산과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